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속심령을 들여다보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내 속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11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흔히 믿음의 영웅이라 이렇게들 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그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분들은 믿음의 영웅이라 이렇게 불릴만한 그런 분들이 못 됩니다. 근데 뭐 모세, 아브라함, 에녹, 뭐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삶, 그 삶들을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영웅이다 이러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령 그 히브리 11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걸 거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 일생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도망을 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모세가 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만 거절하겠다 나는 그런 낙보다도 내 백성 고난받는 게 좋다 그러면서 쫙 나가는 그런 멋있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세는 또 그런 적이 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 출애굽기 모세의 일생하고 보면은 비가 안 맞아요. 오히려 히브리 11장 얘기가 그 모세를 엉터리 같은 모세를 오히려 영웅으로 만들려고 마치 그 삶을 미화시켜 놓은 그런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히브리서가 그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모세 일대기를 잘못 알고 기자가 그렇게 잘못 써놓은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의 삶도 그렇게 미화를 했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했다 뭐 그렇게 되게 하고 그래서 3.1운동 때 평양에 그 3.1운동 주도한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8살이래요. 너무 어렸을 때 그 독립운동 해가지고 그 3.1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웅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도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살인죄가 들통나가지고 도망친 그런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고난받는 거. 이게 더 좋아서 그렇게 이제 나갔다.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해서 얘기를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그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믿음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은 왜 히브리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라. 그래버린 성경이 거짓말 되고 그게 말고 믿음이 모세를 이르간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생각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가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이런 내용도 믿음이라는 건 우리를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신자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간다. 그게 믿음의 역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한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 일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에 도망친 그런 일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공에서 도망친 그 얘기를 그게 역사에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가지고서 믿음은 우리를 바로의 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백성의 고난받는 이걸 더 즐기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간다. 이끌어간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보라. 그게 히브리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 히브리 11장 4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그 보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벨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제사 드립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끌어가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나은 제사 드리자 이런 말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도록 역사한다. 그게 히브리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더 나은 제사라는 게 뭐 가인은 그냥 예배고 아벨은 열린 예배고 뭐 그런 게 그 아니죠. 예배 의식의 차이가 아니라 재물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 아벨은 재물의 처음 걸 들었죠.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말이죠. 모든 주도권을 내가 아니고 믿음에 둬야 됩니다. 주도권을 믿음에 둬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일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주장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결론들을 항상 나와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는 것, 그리고 누가 더 좋은 믿음인가 서로 경쟁한다는 것,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의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나를 주관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바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봉사가 없고 뭐 일하는 게 없고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적다,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 역사하시며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어떤 그런 지시를 내리려고 하고 막 그런 말이 자꾸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간 중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열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봉헌하게 해달라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따로 격리되어가지고 수용되었죠. 어쩔 수 없이 마을로 이제 들어와야 될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건 내가 문둥병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따 뜨거라면 도망친다 막 피해간다 그 말이죠. 그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 가까이 못 가죠. 멀찍이 서가지고 이제 긍휼히 여겨달라 외친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동일한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15절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명 중에서 9명은 모두 제각각 자기 갈 길로 이제 갑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딱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 그걸 보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냐? 왜 이방인 이 한 사람만 나에게 와서 살해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와가지고 살해한 사마리아 사람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그 믿음은 뭘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인정한 믿음이니까. 이 사람 믿음 뭘까? 우리가 흔히 믿음 그러면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를 깨끗게 한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영광 돌리고 엎드려 살해했다.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뭐 그건 당연한 그런 것 같아요. 당시 문둥병은 저주의 그런 병 아닙니까? 또 불치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제 죽을 때까지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지내야 되고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운명의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그런 처지에서 희방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가족에 돌아갈 수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돌아와가지고 감사한다. 그건 당연한 것처럼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살해했다 하는데 뭐 물 갖다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갖다 바친 것만이 살해는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 감사하는 것도 살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살해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을 이 나머지 아홉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열 명 중에 아홉은 돌아왔고 한 명이 안 했다. 그러면은 이 당연한 것을 저 한 명은 안 했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그 당연한 일을 한 명은 하고 아홉 명은 안 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뭔가 좀 아리송한 뭐 그런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홉 명은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으로 갈라지죠. 나누어지죠.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뭔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그걸 보면은 하나는 다른 아홉 명의 문둥병자와 함께 서가지고 예수님께 궁휼히 여겨달라 외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아홉 명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믿음이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좀 안 돼요. 또 하나의 행동은 이 문둥병이 치료된 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살해한 것 감사하고 살해한 것이죠. 그걸 보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돌아와가지고 살해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구나. 일단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당연한 행동 같은데 왜 그것이 믿음으로 여김받은 것인가? 자, 그러면은 돌아와서 살해한 것이 누구나 그런 처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돌아와서 살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행동인가?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왜 다른 아홉 명은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문둥병이 걸린 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둥병 걸렸다는 것으로 그것은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 대로 가족도 만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바쁘겠습니까?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 문둥병 걸린 나 때문에 그 가족이 얼마나 또 참 애통해 하겠습니까? 그런 가족의 가게 가는 게 바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발 돌리는 게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뭐가 바쁘겠어요? 뭐가 바쁠까요? 가족이죠. 모르겠습니다. 마누라가 죽도록 싫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가족이 더 바쁘죠. 빨리 돌아가서 내 나왔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뭐 고기 구고 잔치도 뭐 해 나가면서 말이죠. 기쁨을 이제 누리는 게 이게 바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다시 예수께 돌아가서 살해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돌아와서 살해한 것보다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 갈 길, 내 가족으로 내 삶 돌아간 것이 더 당연한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한 행동이 특별한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열의 아홉이 오지 아니했다. 이것은 이 문둥병자가 나은 그런 경우에 돌아오지 않는 게 일상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홉 명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안 돌아오는 거, 내 가족으로 먼저 달려가는 거 이게 일상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처럼 돌아오지 않는 게 일상적인 것이라면은 과연 무엇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 돌아오게 했고 또 예수님께 엎드려서 살해하게 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가 왔겠지. 이러면 안 돼요. 돌아오기 위한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얘기죠. 힌트가 이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상식이죠. 알고 있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자기 백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가지고 같이 혼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인을 했고 결국은 이제 정통 유대 혈통을 지키지를 못했죠. 쉽게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이방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는 순수한 우리 혈통이 아니란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 이방인,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사 이렇게 말한 것이 이방인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도 지금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이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란 것 때문에 유대 앞에서 뭔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인 흉리를 내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이제 자기들은 자랑을 하고 또 그리심산에서 예비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있다, 그 말이죠. 그 그리심산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비를 드린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의미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비한 곳에서 예비한다. 그런 식으로 너희 성전 가라. 우린 이 그리심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 흉내를 내면서 우리도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들은 정통 혈통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 항상 이방인의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엎드려서 이제 사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이 단지 문둥병이 나은 것이 고마워서다.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자신도 깨끗하게 해준 예수님을 고마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나 같은 자가 그런 깨끗함으로 은총을 누렸다는 것, 그게 고마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런 나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까? 참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이 주님에게로 그 마음을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아홉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예수님에게 그런 은총 받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러니 뭐 도와준 거 당연하지. 그 베푸신 은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로 마음이 흘러가버린 것이죠. 결국 몸은 고침받았지만 구원 가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꼭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이 사례를 냈다. 이런 문구를 이용해가지고 감사함이 있으면 사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례는 이제 돈이죠. 쉽게 말해서. 바치는 게 있어야 되지. 목사한테 사례하고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또 문구를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본문은요. 단지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한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내려가게 한다. 그게 믿음의 일합니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은요,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은총들 하나하나가 몽땅단 나에게는 과분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 보세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과분한 것이 됩니다. 이건 나에게 넘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산마리의 사람의 자리 있게 되면은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가 몽땅 다 은혜죠. 어떤 질, 양, 이건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그저 나에게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은혜로 다가가게 되죠. 그럴 때 그 마음은 자연히 주님께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줘서 감사함, 이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 같은 이런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풉니까? 이처럼 마음이 주님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자는요,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라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다 이렇게 말해, 그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많아 풍성이 아닙니다. 많아서 풍성이 아니고, 나 같은 자,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 없는 그런 나 같은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넘치는 풍성, 그런 은혜로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주어진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걸 주신 분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그냥 주어진 것, 내 깨끗한 맛, 이걸 즐기는 것이죠. 그게 전혀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고마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희박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막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문둥병에 고침받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돌아가버린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린 당연한 것으로 얘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런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실컷 누려도 구원선은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신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움이 없죠. 결국 해와 비의 은총을 실컷 누리고 살지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해와 비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해야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총이 주신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죠. 그게 믿음이더란 얘기입니다. 신자가 사마리아 사람 믿음이, 마음이 되어진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은총이었다는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의 삶, 부족한 것이 없죠. 항상 채워지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뭐 남들보다 많이 받아가서가 아니고 지금 내게 있는 것만으로 내게는, 나 같은 자에게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연히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를 바로 그러간 길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낮춰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걸 안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들먹이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내 욕심을 채워준 믿음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신자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내가 낮아진 자리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내 마음을 내가 낮추자 그렇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되고 또 내 실제가 어떤 것인가 그걸 봐야 되고 그래야 낮아진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낮아진다는 거. 그럼 믿음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항상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높은 데다가.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들 하나하나가 다 그런 용도지 않습니까?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을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향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가 정말 풍성한 은혜구나 이걸 날마다 알아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항상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오셔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바라보시면서 항상 높아진 마음 끌어 땅에서 내려지면서 그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보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말하는 건 많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은 높은 데 두고 살아갑니다. 내 눈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보이면서 나도 저렇게 만들어달라 욕심만 내비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저희들 사마리아 사람 믿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가는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높은 데 있는 우리 마음을 낮은 자리에 끌어내려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총인가를 발견케 하시고 그 은총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항상 저희가 낮은 자리에 이끌림 받아가는 것 오히려 그걸 감사하고 즐겨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